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찰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얼떨결에 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그 친구의 부친상을 당하여서 상가에 가서 밤샘을 하고 새벽에 안동에서 대구로 출근하기 위하여서 택시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대구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택시를 세웁니다. 대구 간다기에 합승을 허락하고 이분과 함께 대구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안동에서 발생한 강력 강도 사건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범인의 인상 차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금 합승한 사람이 그 범인의 인상착의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찾고 보니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분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찾았다고 택시를 타는 순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자리가 바로 감옥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또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으로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패가망신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돕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보장해주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고 법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어져 있고 막대한 자금, 돈이 있으면 목적이 달성될 줄 알고 목숨 걸고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가 보지만 오히려 그 보장된 힘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합의 최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꾀어서 아람과 함께 전쟁하기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자신은 변복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겹겹이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피해가고 여호사밧에게 임하기를 바랬지만 아람 군사 한 명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그 이음새에 깊이 박혀서 이 아합은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여봐라, 길을 내라, 길을 열어라고 전쟁까지 길을 열어라고 외쳤지만 길은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왕이 내는 것이 아니라 I am the way.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 도적군에게 뺏기게 되어지고 가문의 어른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시아버지 엘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가문의 씨가 말랐다는 소식을 들은 임신 중에 있던 엘리의 며느리 이 비나사가 그만 충격을 받아서 난산하게 되어집니다.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아,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전성기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날씨는 무척 뜨겁고 목은 타들어가듯이 마르게 되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온단다. 아무리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고 큰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이 공동묘지를 보면서 저것 봐요, 다 죽었잖아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근방에 마을이 동네가 있는 표시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생명과 희망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impossible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점 하나 찍어버리면 im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매 불만 기다리고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일관되게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안으로 하나님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으라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들과 너무나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여야가 노사가 대립하고 남북 갈등 이 골이 깊어서 날마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세계 경제가 공황을 방불케 하고 있고 이 이웃의 나라의 전쟁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게 되어버린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답답하고 이 캄캄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도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땅거미는 짙어가는 황량은 벌판에서 수천의 무리들이 굶주림과 이 배고픔, 목마름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떼처럼 모였는데 이들은 점심도 굶고 해는 지는데 먹을 것이 없는, 너무나도 지쳐있는, 시장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들 배고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배고픈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군중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들은 빵을 구하거나 병을 낫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필요, 자기 요구를 얻기 위해서 왔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기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한없이 기뻤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 황량한 벌판 땅거미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제자들의 안내에 따라 움직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놓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는 지는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저 말씀 듣는 일이 즐겁고 기뻤을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쓸데없는 생각, 무모한 욕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곡해도 말씀에 대한 시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기대에 찬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I know, I see, I do. 이 다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테오리, 즉 이론과 프락시스, 이 실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지 말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우리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은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현재화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서로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배고픈 무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그 뜨거운 마음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 함께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성껏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 헌신의 절정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선뜻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란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화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완벽한 교회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운명론적인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배가 고프면 없으면 굶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죄송합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굶는 것이 팔자이고 운명이다 그래 생각하고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상의 절대 빈곤층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운명론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그 가난을 수용한다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지배적인 생각이 가난을 대물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생각을 키워가거나 그 생각에 길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합리적 반응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무리에게 작은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떡을 사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 그 당부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항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분석과 계산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틀렸다고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일까? 주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적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예가 전례가 없고 또 먹일 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죽어도 자신들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배척하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되어져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해야 한다라고 피조물 된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시작은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랑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황량한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해온 이 안드레의 행동, 또 안드레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적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선하게 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기적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 이 영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에, 세상적 가치에 육안으로 이 현실의 상황에 매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의 가치를 보지 않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이 상대적인 가치에 빠져서 절망한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새가기 뜨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 한 알의 밀알이 100배의 매를 맺는다는 사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다섯이 백을 쫓고 이 백이 만을 쫓는다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손 놓아버리고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대신 일해 주시는, 싸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본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 성장 가능한 이 환경을 땅에 묻어두고 본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본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의 죄는 받은 것을 선용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추가적으로 남겨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죄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에 맡긴 것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배임이 될 수도 있고 망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저는 보관만 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남겼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틀렸다라고,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아서 그 주인이 맡긴 것을 보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알아서 두려워서 나는 보조만 했습니다. 은행도 망하는데 저는 망하지 않았고 은행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저는 잘 보관했습니다. 주인님, 맡긴 것 까먹지 않고 잘 보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라고, 쫓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현실, 실제 환경은 어린아이 도시락같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것을 묻어버린다면 주님의 심판날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일에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적은 도시락이니 냉장고에 그냥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가득히 남겼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남겼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전통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한 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개성을 전승해야 하고 발전해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으로 우리는 더 많이 남겨야 할 믿음의 사명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제자들의 손을 보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미 우리 손에는 서울교회라는 도시락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베세다 들녘의 교회들, 교회처럼 이 베세다 들녘에 모인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도시락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비전과 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도시락을 선용해야 합니다. 땅에 묻거나 보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온 성도가 손에 손을 잡고 이 도시락을 선용하면서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하고 저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쳐있고 그들 또한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 베세다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불러서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겨를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유, 너희들이 밥 먹을 시간을 놓쳤구나. 어쩌냐. 여기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안일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심부름에만 주님 말씀에만 전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질서 있게 앉혀라 했을 때 군중들을 향하여서 질서 있게 앉히게 했고 빵과 고기를 나누라 했을 때 제자들은 이유 없이 심부름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주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배고파요. 우리부터 먼저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든지 배고프다고 떡을 들고 막 나눠주다가 볼상사납게 한 입 떼가 입에 베어 물고 싶어가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나누는 기쁨, 심부름 하는 즐거움, 주님 말씀을 지체한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함을 잊어버렸던 훌륭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주님 주시는 주님 맡기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바쳐 준비된 헌신자들이 주력을 이룰 때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필수품은 오병이어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졌을 때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 중심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남은 식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다윗이나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뜻 드렸을 때 민족 앞에 내어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이들의 정성이 기적의 역사가 되어져서 이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준비하셨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양보하는 질서 있는 손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5천명에게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5천명에게 어떻게 일일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라주는 음식을 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옆으로 뒤로 전달해주고 자기가 먹는 것을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 양보하는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먹겠다고 하지 않았고 큰 것 찾겠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먹어야 한다고 아우성치지 않았고 먼저 찾겠다고 세치기 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이 질서가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고 먹을 음식이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질서 이 양보하는 이 양보심이 있어야 다 먹을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질서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우심이 오늘 우리 성도 간에 질서로움이 되어질 때 이 질서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에서 모든 기능들은 한순간에 상실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었고 교회는 서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할 때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는 교회는 용서와 긍휼이 몸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결코 청문회나 재판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돕는 아껴주는 곳에서 교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연민과 사랑이 피부로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 속에서 칭찬 속에서 여러분 자라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칭찬에 거부감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때 함께 하십시오. 그 칭찬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이 많아져야 되는데 물고기가 많아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라 했을 때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 그냥 돌려줍시다 하거나 아 이거 그냥 예수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드십시오. 제일 먼저 받은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또 다른 제자에게 또 제자들이 맨 앞에 있는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옆으로 뒤로 뒤로 전달했다면 그 도시락이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5천명 무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가 한결같이 내가 배가 부고 내 배 고픈 것보다도 형제가 더 배고파할 텐데 저 사람은 집에 가면 먹지 못할 텐데 내가 받을 권리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그 원형이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이 중에서 제일 배고프신 분이 주님이실 텐데 우리 주님 드셔야지 하면서 이 도시락 원형이 그대로 주님께 왔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열두 광주에 남는 그런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형편을 살펴주는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는 형제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